시사 토픽만의 고품격 정치 평론, 정치 이슈. 자, 오늘 정치 시간에는요, 경기대 겸임 교수이신 김홍국 정치평론가와 또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뭐 여러 개 있던데요. 뭐 위법적인 것은 아니고 도덕적으로 실망할 만한 거고 뭐 이런 저런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아무래도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야권에서는 뭐 그동안 집중적인 타겟이 됐고요. 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드시 조국 후보를 이제 후보자를 끌어내리겠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의 목표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나왔던 상황들을 몇 가지 본다면 첫 번째는 산후맹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1991년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역시 산후맹 사건은 당시 공안 당국은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하지만
네.
또 반대쪽 당사자들과 당시의 평가는 군사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네.
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국 후보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직접적인 그 연계보다는 연구 등을 위해서 이 단체에 가입을 했었고
네.
나중에 뭐 탈퇴하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나중에 민주적 사건으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인 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야권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모펀드의 투자 문제 또 딸에 대한 그 위장 전입 네. 논란 그리고 부동산 거래 등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불법적인 걸로 사퇴할 수 있는 직격탄을 맞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조국 후보자 측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이런 사안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붙을 텐데요.
네.
어쨌든 야권에서는 당장 사퇴하라. 반면에 여권에서는 뭐 정책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지 뭐 10년 전에 이혼한 동생 문제 이런 본인 문제보다는 다른 쪽의 폭로성 공세 얘기 이걸로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아주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왜 위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지엽적인 문제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엽적인 문제들이 결정타를 칠 것인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그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못 놓는 이유가 뭐예요, 김홍국 교수님?
일단은 첫 번째는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에 보였던 개혁 성향. 다시 말해서 뭐 이미 청와대를 들어가기 전부터 교수 시절에 굉장히 많은 검찰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그런 검찰 개혁을 향한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그런 검찰 개혁 방안들 특히 뭐 정관예우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안들 또 검찰의 권력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과 철학이 뚜렷했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제 청와대에서 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임자를 이제 조국 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만일의 경우 조국 수석이 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법무장관이 되어서 이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만일의 경우 낙마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검찰개혁 물 건너가는 셈이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조국 수석에 대한 이 강한 이 방어의
네.
의지가 강한 편이고요.
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다거나 도덕적인 흠결에 대해서 아주 뭐 강력한 뭐 그런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그런 배치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한 기대를 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그런 아이콘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수석이 이제는 후보자가 되어서 꼭 법무장관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은 여권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각별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조국 수석을 만일의 경우 후보자에서 이제 낙마시킨다면 야권으로서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최대의 그런 기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의 공세는 뜨겁지만 또 여권 특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과연 청문회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말 불법적인 상황이 나온다.
네.
그렇지 않는 한 임명이 될 가능성 그리고 법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또 높은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또 한간에 조국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되면 이게 두 사람의 파트너십도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네. 이 두 사람의 성향과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
네.
조국수 같은 경우는 개혁적인 학자 출신이었고
네.
청와대에서 이 일을 진두지휘해왔다. 그러면서
네.
이제 현실 감각 또 정치적 그런 정무 감각도 이제 많이 키워온 셈이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검사 아니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뼛속 깊이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사로서의 이 검찰 조직을 사실상 대변한다. 검찰 내에서
네.
그동안 소수파였지만 그러나 검찰 내부의 흐름들에 익숙하고 또 그런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제 일부 배치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성향이라든가 또는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국 후보자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개혁을 하되 검찰 조직의 그런 이 존중
네.
그동안에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측면이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의 서로 엇박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검찰 개혁, 이 법조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중요한 현안마다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것들은 결국 검찰 내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네.
실제 개혁이 진행되고 일을 해나갈 때는 두 사람의 이 협력적인 파트너십도 충분히 가동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뭐
네네.
작은 사안마다
네네.
워낙 검찰이 내부 목소리 강하기 때문에 엇갈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네. 자 이번에 또 격동하는 민주평화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민평당 탈당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신당 창당이 이제 가셔야 되고 있는데요. 자 안철수 전 대표 영입설이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 교수님?
일단은 대한정치연대가 나와서
네.
11월 15일 이전에 창당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그동안의 중요한 문제점은 민주평화당이 항상 국민적인 지지율이 아주 1 내지 2%선을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전혀 국민적인 주목도를 받지 못하고 있고
네.
대선 후보도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정치는 총선에서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이대로 간다면 사실상 전멸당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대선 주자로서 국민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인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전 이제 바른미래당의 현재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독일에 가 있지만
네.
그런 안철수라는 큰 대선 주자급의 인물을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이 실제 그 역할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안철수 전 대표가 만일의 경우 여기에 올 경우는 사실은 더욱더 좀 불명확해지거든요.
네.
만일의 경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과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냐.
음흠.
그런 측면에서 러브콜은 갔지만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민주평화당이 현재 지금 정동영 대표로 중심이 돼서 바른미래당 소속의 박주현 의원까지 해서 지금 5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작은 그런 정당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대한정치연대가 이제 창당 작업을 하더라도 10석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바른미래당 내부의 그런 인사들과 과연 어느 정도 이런 화학적 결합을 해내느냐.
네.
그중에서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이 같이 결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
어느 정도 정말 참신한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내년 총선에서 파괴력을 보여주고 또 전국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이 태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쉽지 않지만 그러나 또 생존을 위해서 모색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주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김홍국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네.
살아갈 길은 혹시 김홍국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평화당 네. 자체로서 이 생존하기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역시 정치라는 것은 세력이
있어야죠.
맞아야 되고요.
네. 네.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받을 수 있는 리더,
네.
대선 주자급의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정치로 나갔지만 다시 그리고 또 뭐 저 바른미래당 내부의 의원들이 있고요. 이것이 전국정당의 흐름과 만날 수 있는 길들 접점을 만들어내야 된다.
네.
지금 아마 저는 서로 간의 그런 핵융합, 이 분열의 핵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결국 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결절점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총선으로 국면으로 가면은
네.
저는 그런 기회가 좀 올 거다. 대신에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네.
정책도 제대로 만들어내면서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만 그런 기회가 찾아올 거다.
네.
지금은 당분간은 이런 핵분열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될 그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총선 국면 올 연말과 그 이후로 가게 되면은 또 한 번에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 그 모색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정치 정책 그리고 또 유능한 그런 정치 신인들을 많이 발굴하면서 당의 모습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져가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간의 자강론
네.
역할들을 하면서 네. 큰 정치의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닥치면 뭔가 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도 보여지는 거네요.